예, 오늘부터는 은혜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는 또 이렇게 은혜대로 또 믿음은 믿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은혜와 믿음의 관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영역들을 몇 주에 걸쳐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가 있고 믿음의 얘기가 나오고 또 구원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은혜와 믿음의 일의 균형적인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은혜와 믿음의 균형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삶에서 매일 다루어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자, 오늘날 교회는 전체적인 교회를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교회에서 이제 강조하는 내용을 지금 찾는다면 예를 들면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나눠지는데 하나는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도 강조하지만 은혜를 더 강조해요. 자,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는 부류가 있고 또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이걸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가 어딘가 하면요, 주로 장로교에서 그래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강조하는 데가 은혜를 강조해요. 그다음에 믿음을 강조하는 데는 또 어딘가 하면 예전에는 알미니안주의라고 있었어요. 이단이었어요. 예, 이단인데 그 알미니안주의는 뭐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두 부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 믿음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렇게 두 개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은 뭐의 은혜를 강조하는 쪽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달렸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신경 쓰는 데는 뭐요? 우리가 할 일에만 관심을 써요. 자, 그래서 서로 상대편이 틀렸다 그래요. 틀렸다. 그리고 조금씩은 표현이 다르지만 이제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뭐 이러면서 싸워요. 그리고 서로 이단이라 그래요. 우리 성결교회는 우리 성결교회 그 캐톨릭 칼빈주의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성결교회를 알미니안주의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알미니안은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100, 우리의 믿음 100 이래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고 우리의 믿음이 100 이래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이 이단들이 어떻게 나온가 하면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50, 우리의 믿음 50, 이래서 100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걸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결교는 뭔가 하면요, 칼빈주의하고 뭐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같은 건데 뭐가 다르다 그런가 하면 칼빈은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성결교회는 뭐라는가 하면요, 복음적 협동설이에요. 복음적 협동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우리가 반응 안 하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적 협동설이라 그래요. 자, 좀 어렵죠? 하여간 그 뭐 내려놓고 하여간 설명 드려보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건 뭔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영역,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같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균형이 맞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한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돼, 이렇게 하는 주류가 있고,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더구만,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부류예요. 이게 둘이 서로 싸워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는 복음적 협동설에 근거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고 우리가 그러면 또 해야 할 길이 뭔가, 이걸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고요. 이해됐죠? 자, 성경 말씀은요 이에 대한 답으로, 이 둘이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한 답으로, 은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믿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균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균형이 맞아야 돼요. 뒤에 가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 겁니다. 자, 이 말씀 안에 있는 깊은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은 진리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오늘 읽었던 거. 자, 그래서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한 예예요. 예를 지금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교회는 기본적으로요, 은혜와 또 믿음을 강조하는 부리로 나눈다고 아까 얘기했죠. 자, 한쪽은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다고 주장하고요,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예정론이 나와요. 예정론이.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신 대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갑자기 파산당했어. 그럼 이 생각이 뭐예요? 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 그럼 내가 몸 아픈 게 하나님 뜻인가 보지 뭐, 이런 거예요. 좀 이상하죠? 예, 얘기 들으면 좀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부만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한쪽은 아니다. 그래서 행위를, 다른 한쪽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고 강조를 해요. 한쪽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그 목회자들 중에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대개가. 이게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왜냐 하면 교단 신학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주장하는 부류는, 사람의 책임을 주장하는 부류는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렸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예. 반대로 하나님께 달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 쪽에서도 뭔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뭐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건데 네가 할 게 뭐 있냐 이게. 자, 이래서 우리가 별거 아닌데 신학자들은 저런 것 때문에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고 그래요. 자,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건데,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은혜와 균형, 믿음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요. 자, 은혜가 100이고 믿음이 10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이 맞아야 돼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났어요. 자,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났으면 지금 그걸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강조하는 부류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강조하는 부류 교회가 이렇게 서로 통상 둘로 나눠지지만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2장 8절 9절은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둘 중 하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많이 강조했어요.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뭐라고요? 좀 더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은혜와 믿음이 균형을 맞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맞죠? 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우리 쪽에서는 받아 누리려면 우리 쪽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감나무 밑에 딱 들어 넣어가지고 입만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감나무에 올라가서 익은 감을 따먹어야죠. 예. 즉,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근데 첫 번째 은혜만 강조하는 데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우리는 할 게 별로 없고 그냥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겉으로 보면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반응이에요. 자, 하나님은 100% 은혜를 부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그게 내 것이 돼요. 아시겠죠? 네,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 은혜와 믿음이 적절하게 합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 100, 은혜 50, 믿음 50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를 줬지만 내가 싫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디도서 2장 1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대요. 언제요? 지금 시대가. 자, 그러면 교인들을 말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말해요? 예,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다 부어졌다는 뜻이에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이상한 소리예요. 예. 자,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완성해놨어요. 지금으로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죄인이든 뭐 선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준비해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은혜는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이며 만일 은혜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잖아요. 그렇죠? 디도서 2장 11절. 자, 그 말씀에 근거하면 만일 은혜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냥 모두가 구원 받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그 왜 그런가 하면 자, 디도서 2장 11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타났는데 여기 이제 이대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모두가 구원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동일해요. 뭐 러시아 푸틴이든 다 동일하다니까요. 김정은이든 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예, 이런 말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정은이 싫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일 악인들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자, 하여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부어져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동안 지구상에 존재해왔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셨어요. 차별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공평해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너 착하다 하고 밥 더 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다 공평해요. 자, 동일한데 그것이 우리와 행위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은혜는 우리가 뭘 잘하기 때문에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가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뭘 잘하면 하나님을 준다. 그거는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뭐라고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자, 지금 하나님 은혜는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근거하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은혜는 나타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행위를 해서 뭔가 해야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부어져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부어져 있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성령 은혜를 더 입어야 돼. 은사를 더 입어야 돼. 이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지? 내가 철화를 좀 해야 되겠어. 내가 금식을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자, 이제부터 좀 집중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은혜가 뭐라고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해서 하나님이 준다면 그 은혜가 아니라고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네, 은혜는 아닌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저걸 취해야 되겠어. 그러니 내가 뭘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뭔가를 핀트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사실은 잘 안 주어져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데 뭔가 내가 좀 뭘 더해야지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내게 주시려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저한테도 그렇게 들어와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모든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이죠. 그것을 내 행위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그 순간 은혜는 무효가 되어버려요. 은혜가 은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일이 되어버려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지금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 은혜가 더 많이 있고 나는 은혜가 요새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뭔 차이지? 내가 더 금식을 해야 되려나? 내가 더 철화를 해야 되려나? 작정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 얼른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살지 뭐 그러십니까 여러분? 예,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뭐라고요? 사실은 깊이 떠들어가 보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부족해서 그러나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작동은 그런 방식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 뭐뭐 하는 만큼 받는다는 생각이, 자, 뭐뭐 내가 뭐뭐 해야 하나님께서 뭔가 받는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우리의 행위 수준으로 제한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내가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뭐가요? 내 생각이 잘못돼서.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은혜를 내 행위의 수준으로 제한해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누구보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여기에 마귀의 권세가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들락거리고 난리치는 이 땅에 우리를 여기 둘라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승리하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안 준다? 그럼 힘든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 거 다 아세요. 그리고 그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은혜로 준비해 놨어요. 이게 열려져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구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구원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그 사람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 생각합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 왜? 구원의 길이 그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제 삶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뭘 믿으라는 거지? 단순히 예수님께서 존재한다는 것,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 믿는다는 의미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에 오셨다. 뭐 요런 내용. 그 우리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대개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당연히 계시지. 나 그 하나님 믿어. 요걸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왜?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선명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믿는다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 말씀에 내가 이런 하나님이고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기를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회복되려면 너희들의 상태가 어땠는데 이걸 이렇게 따라오면 너희들이 구원받아. 이런 내용이 속에 있어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셨잖아. 나 믿어. 그거는요. 피상적이에요. 그건 그냥 들어서 아는 수준이에요. 진짜 믿는 핵심이 뭐라고요? 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길을 예비해놨고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걸 발견하고요. 그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뭘 믿으라는 걸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게 믿는 거예요. 뭐 그리고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셨다며 난 믿어.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피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것을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와 있어요. 자, 은혜가 와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언젠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죽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서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만 위해서 화목제물이 됐나요? 아니라고요. 저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화목제물이 됐다고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실은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여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저 말씀이 근거하면 우리만 위해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지금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내 삶에 들어오소서라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비로소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놀랄만한 진리는요. 온 세상의 죄를 이미 예수님은 다 지고 갔어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교회 나오는 사람이든 이게 생각지 않아요. 자, 로마서 5장 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이미 온 세상의 사람들은요.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지고 갔다고 해요. 지고 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지고 갔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갔어요. 언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죄 짓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갔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하나님은 다 사해 준 거예요. 이미. 자, 사해 줬는데 사실은 이제 죄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는데 지금 죄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다 된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셔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네요? 자, 뭐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갔다고요. 그래서 지금 죄는요, 다 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대할 때는 뭐라고요? 죄를 지금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왜? 다 지고 갔다니까요. 성경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라고요? 만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고 갔으면 우리 용서 받았네? 이렇게 다 구원 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자, 죄는 주님이 다 담당했어요. 인류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다 담당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은혜만 가지고는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짐을 예수님께 맡겨서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의 문제는요. 죄 문제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 담당했다니까요. 이 땅의 사람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믿는 사람은 구원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모든 필요를 다 채워놨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죄를 다 담당해 가셨다니까요. 이미 다 용서해 줬다니까요. 근데 용서한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조금 이해되시죠, 이제? 자, 이게 여러분 선명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 하면, 우리 어렴풋이 알아요, 이걸 선을. 선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믿음과 은혜의 관계에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대강 알아두면 안 돼요. 그냥 그동안 들었던 방식대로 조금 여기서 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선을 분명히 그어서 가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든지 또 살인을 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도둑질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죄값이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짊어졌어요.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유일한 죄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의 문이 지금 열렸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갔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말해요.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여.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구원이 주어져요. 자, 봅시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딱 지고 있어. 야, 너 나한테 고백해. 그리고 나를 보고 구원해달라 그래. 나를 초청해. 그럼 내가 지금 너에게 구원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미 다 해놨어요. 공평하게 다 해놨어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면 하나님에게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해놨는데 사람들이 각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감사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걸 감사하거나 안 받아들이면 구원 못 받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의 죄는요, 천국에 못 가는 죄는 다만 저걸 거절한 죄 때문에 그래요. 흉악범이다 뭐 이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예수님이 은혜로 준비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해 놓은 것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봅시다. 이 세상 사람들 보면 너무 암담하지요? 저 한 가지 때문에, 저 한 가지를 몰라서 구원을 못 받아. 얼마나 억울해요, 저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저걸 자꾸 설명해야 돼요,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뭐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다만 저 내용을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부어진 것을 자꾸 우리가 설명해서 이해시켜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저런 은혜를, 저런 내용을 모르면 말 잘 안 해요, 사람들한테. 너무 쉬운 건데 지금 뭐 흉악범이고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저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게 우리가 사명이라고요. 근데 우리 자체도 저걸 설명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저 말을 안 해요. 안타깝게 생각 안 해요. 자, 그래서 자, 성령님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실 바로 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가? 다음 절에 있어요.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죄를 하나를 거론한 다음에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지고 간 그 내용을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구원 받는데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해요. 오늘날의 죄는. 하나님이, 아니 물론 다 죄지만 하나님이 유일하게 평가하는 죄는 뭐라고요? 안 받아들이는 거, 믿지 않는 거. 그게 큰 죄라고 해요. 나머지 죄는 예수님 담당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한 가지 문제만을 다루시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즉시, 즉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어떻다고요? 용서받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헷갈리는 거예요. 과거, 현재는 우리가 이해해요. 그럼 미래에 짓는 죄까지도 용서해 준다고?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근데 미래에 짓는 죄까지도요, 다 용서해 줬어요. 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과거, 현재는 내가 이해하겠어. 근데 앞으로 짓는 죄도 주님이 용서한다고? 아, 그러면 막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왜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라고요? 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죄도 그렇다고요?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 죄를 우리 이 본성이 이 새로운 생명의 본성이요 그냥 죄를 싫어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제는 죄를 싫어져요. 죄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해요. 예.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해 준다고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속에 어떤 본성이 왔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겠습니다. 자,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해결됐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봐도 나와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히브리서도 나와요. 자,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구약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짐승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안수하고 죄가 용서받아요. 그 다음에 구약에는요. 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피를 가져 들어가요. 그래서 1년치가 싹 용서받아요. 그럼 또 내연죄는 어떻습니까? 또 그 해에 들어가서 하면 또 죄가 용서받아요. 또 그 다음에는요. 또 대제사장까지 와서 또 용서받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치씩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면 지금 신약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짐승의 피와 다르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자기가 희생제물이 돼서 정리했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없어요. 왜? 완벽하게 그분이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없어요, 지금. 예배는 있어요. 만일 또 제사에 드려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요 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완벽하게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정리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로 인해 해결된 것이지 주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류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고 베풀어 놓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놨어요. 자, 용서를 베풀어 놨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까 읽었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영접하여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들의 죄값을 치르신 것과 동일하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뭐 히틀러라든지 푸틴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 죽으시고 그들의 죄값을 치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동일해요. 은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미 모든 사람에게 치유도 베풀어 놨어요. 자, 구원도 베풀어 놨고요. 치유도 베풀어 놨어요. 현재 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가 받은 치유의 은혜가 이미 임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해요? 마귀를 이기는 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자유롭게 사는 거, 부유하게 사는 거,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거, 또 구원받는 거, 또 뭐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거, 이 모든 은혜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일로. 죄 문제 해결만도 아니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모든 권세도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철저한 진리예요. 자, 왜 하나님은 그 사람만 치유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같이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 치유받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치유가 안 받았어. 그러면 저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만 치유하셨을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을 나를 위해서는 하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요, 그동안 치유받지 못한 일이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더 노력해야 되나? 내가 뭔가 하나님께 행위를 쌓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더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결론을 그 사람이 그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그건 전적으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왜 저 사람이 하면 나는 안 하지? 내가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나? 이런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뭐라고요? 내가 뭐가 부족하지? 그래서 왜 안 해주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내가 뭐가 부족해 그러지? 이런 거예요. 그럼 둘 다 뭐예요? 내 행위를 보는 거예요. 나 잘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는 안 해줘? 이 얘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뭐라고요? 행위예요. 그 저변에 들어가 보면. 원망하는 사람도 행위고 내가 뭐가 부족해 더 해야 되나? 이것도 행위를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게 주어졌다고요. 은혜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뭔가를 더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다만 은혜가 주어진 것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고요.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고 어떤 사람 덜 주고 하지 않아요. 그분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동일해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악인이든 뭐 선인이든 동일합니다. 지금. 은혜란 우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뭐 내가 잘났느냐 더 많이 했느냐 봉사를 더 많이 했느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냐고요.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일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믿었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넘쳐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해 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채워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 사이에 개입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셨는데 이 모든 일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고 믿은 거고요. 그 사람들은 어음을 끊어준 거고요. 우리는 이미 뭐라고요? 수표를 끊은 거예요. 달라요, 이렇게 상황이. 자, 그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죄를 위해 다시 죽으신 적이 없어요. 한 번으로 끝냈어요. 또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았잖아요. 다시 와서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치유, 이거는요, 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도 이 진리를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놓으신 것이 현실화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합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일들이 그 사람의 삶에 실현돼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을 뭐예요? 내가 뭘 더 해야 그게 내 것이 되지? 아니에요. 은혜만으로 또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함도 마찬가지고요.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의 균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 은혜만을 강조하며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 생각이. 반대로 믿음만을 강조하면 믿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참된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신 것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시도록 만들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움직일 수 없다고요. 자,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자,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그래, 너 믿느냐? 내가 문 열어서 내 던져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을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생각은 내가 더 믿어야 하나님 뭔가 주시는데 내가 더 믿어야 주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믿음을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 것,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준비해놨네, 내가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지 이러면 돼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율법, 뭐 십자가 보면 아무리 들어도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저 은혜와 믿음의 균형을 잘 모르면. 자, 이렇게 믿음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으면 그로 인한 모든 부담을 우리가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 이 둘은 적절히 합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만 강조하면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게 우리 것이 되지 않아요. 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만 강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요. 다 하나님께 달렸어. 그저 주저앉아 하는 말이 하나님의 주권이 달렸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 그냥 그런 거야. 내가 할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탓이야.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안 해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주권이 안 일어나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진짜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지 뭐. 치유도 하나님 뜻대로 해주실 거야. 그래서 죽은 사람 많아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자신들이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좀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해야 돼. 성경 공부해야 돼. 하나님 믿어야 해. 뭐라도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라는 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행위를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행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진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사람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아무것도 못 누려요. 자, 그들은 믿음을 하나의 수단으로 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하나님을 하여금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도록 뭘 억지로 막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강요해서 만들려는 게 뭐라고요? 믿어야 돼.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이제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를 낳죠. 결국에는 파멸로 몰고 가요. 자, 그래서 은혜와 믿음 사이에 반드시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와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막연히 은혜가 와 있다 그러면 그런가 봐. 뭐가 와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나눌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